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7절까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권위라 그러면은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겠죠. 예. 오늘날 시대는 사실 절대적인 진리도 부정하고 또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도 무시하는 이런 마지막 시대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또 국가에서 개인 간에 집단 간에 또 계층 간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죠. 이런 충돌은 불과 물이 서로 다른 상극관계인 것처럼 이런 충돌은 서로 다른 데서 일어납니다. 물과 기름이 아무리 같이 함께 섞어도 섞이지 않는 것처럼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충돌을 유발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이런 상극관계인 두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빛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고 또 다른 하나는 어둠에 속한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고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 둘 중에 자신이 순종하는 그 권위에 자기가 속하게 됩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입니다. 의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속하게 되고 죄에 순종하는 사람은 죄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나라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빛과 어둠이 한순간도 함께 할 수 없듯이 이 둘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심지어는 똑같은 가족이지만서도 더더욱 똑같은 한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상극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충돌이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 자신은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랬죠? 자신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 한 것은 자기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지신 성전된 예수님과 이 땅에 보이는 성전을 주관하고 있는 종교적 권위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과 서로 부딪히는 사건이 오늘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의 이 권위가 어떻게 서로 충돌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부딪히는가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 또 신앙 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영적인 원리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세계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 좀 더 분별할 수 있는 즉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둠의 사단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우리가 속지 않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기도의 핵심 요소를 본 것처럼 오늘은 이 영적 권위의 좀 핵심적인 요소를 보고자 할 때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성을 더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권위의 근원, 권위가 어디로부터 주어졌는가 그런 지금 질문을 하고 있죠.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권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곳마다 항상 종교인들이 나왔죠. 왜?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서 고소할 목적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종교인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무슨 감시꾼 것처럼 따라다녀요. 성전에서 예수님 말씀 전할 때도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러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책 잡아서 따지기 위해서 나왔죠. 그래서 그들이 마침 나와서 이렇게 물은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당신에게 누가 이런 권위를 줬느냐 권위의 출처를 따지고 물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고소할 목적으로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질문에 역질문을 했죠. 어떻게 역질문을 했습니까? 24절에 보면 나도 한 말을 하겠다 그랬어요.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은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한지 말하겠고 너희가 대답하지 않으면은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는 거죠. 아, 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하셨냐 하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아주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찔렀죠. 왜냐하면 그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전한 말을 믿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을 받고 여기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서워서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러지도 저리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믿고 요단강에서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뭘 증거했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한 거거든요. 세례 요한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리가 나기는 신들매도 풀지 못할 정도인데 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믿으면 이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입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는 거죠. 이렇게 그들은 난처하니까 대답을 어떻게 했습니다. 우리 모른다 그랬어요. 이들도 재밌는 것 같아요. 모르겠다 그랬어. 자, 이렇게 하나님을 거슬려 살면은 스스로 자충수에 빠집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면은 스스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요. 자기가 판 운동에 자기가 빠집니다. 자기가 쳐놓은 올무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는데 자기들이 오히려 걸린 겁니다. 모른다 그랬어요. 이걸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러는 거죠. 자, 이들이 왜 이랬는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랬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한 진리 앞에 왜 백성들을 두려워합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세워졌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권위의 힘이 사람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산헤드린이라는 그 종교회의라는 제도권에서 장로도 세워지고 서기관도 세워지고 대제사장도 세워지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권위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성전에 날마다 맹인도 오고 맹인도 오고 중풍병자도 오고 다리 저는 자도 왔지만 대제사장이나 어느 장로 서기관들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직분은 대제사장이요 서기관이요 장로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람으로부터는 인정받는 대제사장이요 장로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의 눈에 거슬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두려워해서 모른다 그랬어요. 아무리 제도적으로 신학 3년을 하면은 목사를 안수를 받을 수는 있어요. 장로 고시에 패스하면은 장로가 될 수도 있어요. 선교사로 보내면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도 있어요. 권사면 권사, 집사면 집사, 권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직분이 곧 하나님의 권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을 가지고도 무기력한 직분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분이 없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제도적 권위는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대적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오늘 나타난 모습이 그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가 그 시대적인 종교 제도권에서 선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산헤드린 종교회에서 선지자로 임명받은 적도 없어요.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긴 했어도 제사장 아들과 상관없이 광야에 나가서 30년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세움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랬더니 그는 아무 선지자의 직분도 안 받았지만 그가 회개 세례를 전파했더니 온 유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요단강에 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지위는 없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30년 동안 목수로 살았습니다. 30년 동안 신학 공부한 게 아니에요. 율법 학교, 랍비 학교를 다닌 게 아닙니다. 그래서 랍비의 자격증을 가진 것도 아니고 종교회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임명된 적도 없고 어떤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하셨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다대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들이 일어난 것은 그는 어떤 종교기관에서 아무 자격증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행하신 거예요. 이런 것을 일반 백성들도 다 알았습니다. 백성들도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물론 지위는 있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직분은 있지만서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없다는 걸 백성들이 다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공식적인 직함도 없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았어요. 백성들을 인정했단 말이죠. 마가복음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무사람들이 알았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놀랐어요. 왜?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평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들을 때 회당에서 안식일의 말을 들을 때는 이런 권위를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느니라. 일반 백성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율법을 맡은 서기관의 직분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로서 장로의 직분을 가진 정작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지도 못했어요. 똑같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듣는 정도는 다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각도는 다 다르죠. 일반 백성들은 신학도 하지 않고 성경도만 읽지 않은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세리와 창기까지도.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성전을 맡고 율법을 맡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말도 믿지 않고 예수님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그것은 마치 교회 안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절에 다니다가 교회 처음 온 사람은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세상에 죄만 짓고 온 교회 처음 온 사람은 회개하고 변화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믿는데 평생 모태신앙으로 5대 신앙, 3대 신앙으로 날 때부터 모태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또는 목회자 되고 선교사 되고 기관장이 되고 뭐가 되고 그런 사람도 말씀을 못 받아 앉아서 판단하고 있고 똑같은 것이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반대가 돼야 될 텐데 하나님도 모르고 죄만 짓고 다른 종교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겠어요? 한 번 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평생 자기 조상들로부터 성경을 외우고 성경 박사가 된 서기관 율법사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최고의 종교 권한을 가진 대제사장은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일이 왜 일어나겠어요? IQ 문제입니까? 머리 문제입니까? 지식 문제입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죠. 누가 머리가 더 좋겠어요? 누가 지식이 더 좋겠습니까? 이런 건 바로 이 세상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는 혈과 육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게 영적인 세계에 속한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차이예요.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 설교단에서 세상 정치 얘기하고 TV에 나오는 뉴스거리, 가십거리, 이슈되는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사람이 있겠어요? 다 알아듣지. 또 내 개인적인 얘기하고 내 개인적인 생각 나누고 내 개인적인 스토리를 나누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어요? 또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라. 6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어요. 자, 내가 무슨 말을 듣고 무슨 말이 안 들리고 무슨 말은 이해가 되고 무슨 말은 안 들리고 IQ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내가 내 영이 진리의 영에 속했는가 미혹의 영에 속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인가 마귀의 영에 속한 자인가 그거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꼭 똑같이 조선말로 하는데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히브리어를 한 것도 아니고 왜 조선말로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어요? 국어 실력의 차이가 아니죠? 아닙니다. 그거는 마치 영적 세계에서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한국말로 하면 그들이 못 알아듣고 아프리카 사람이 여기 와서 아프리카 말로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죠. 자기 소속의 문제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예배 말씀도 종교적인 이론, 교리, 혼적인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고 은혜 받았다 합니다.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메시지를 들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사람은 인간적으로 가슴을 뭉클게 하고 눈물을 빼고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말씀을 전하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데는 다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들을 때는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대적하고 죽이려 하고 분노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종교인들은 항상 돌을 쥐고 예수님을 분노하고 죽이려고 했죠. 스데반이 바리새인들에게 설교할 때 그 성령 충만한 설교를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귀를 막고 나중에 이를 갈고 나중에 돌려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어제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말은 지푸라기 같이 여기서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누가 설교를 해도 다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강단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은 번듯하게 읽어놓고 맨 딴소리하고 인간적인 헛된 소리 해도 다 은혜 못 받는,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갔다가 목사님 오늘 말씀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헛은 소리를 하면요, 헛은 사람은 그 말이 은혜 받아요. 내가 말 안 되는 설교를 하면요, 말 안 되는 사람은 그런 말을 은혜를 받는다니까. 내가 어떤 말씀이 들리고 어떤 말씀이 안 들리냐는 내가 미혹의 영에 속했는지 진리의 영에 속한지 그걸로 안다니까.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내가 뭐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거나 또 다 뭐 인사하러 올 때는 은혜 받았다 하니까 내가 잘하나 보다. 누가 은혜를 받는가 보세요. 내가 인간적인 설교를 하면 인간적인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설교를 하면 세상적인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인 설교를 해보세요. 세상적인 사람은 욕하고 분노하고 대적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그런 반응을 보이죠. 자신이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고 어떤 말씀에 안 들리고 어떤 말씀은 들리고 그는 내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나의 컨디션,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죠.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온 유대 회개 세례를, 회개 메시지 얼마나 강력하게 전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정말 강력한 회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 메시지를 받고도 많은 사람은 대적하기보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단강의 사람이 줄을 서서 회개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근데 다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세례하는 강력한 말씀을 전했지만서도 유독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는 한 명도 그 말씀을 들은 사람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세례받지도 않았어요. 모든 백성이 거국적으로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회개할 때도 오직 백성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요한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배척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는 바로 그들이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를 벗어나서 다른 권위인 미혹의 영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의 답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5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랬어요. 아니, 자기보다 지식 없는 백성들도 다 듣고 세리 창기들도 다 듣는데 이렇게 고급 두뇌를 가진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서기관 종교인들 너희들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들을 줄 모르냐? 예수님도 참 답답하셨겠죠. 근데 그 이유를 44절에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 아비가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가 말로는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그러지만 너희의 영적인 실체는 마귀가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지 않으리라. 너희 아비의 욕심이 뭐예요? 마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 아버지가 마귀니까 너희도 지금 그런 일을 행하고자 한다. 그런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살인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진리가 너희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네. 모른다 그랬어요. 나 모르겠다. 거짓을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거짓이 자기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해요. 자기 있는 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45절에 보면은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 누구겠어요? 거짓에 속한 사람이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다 안 들리면 내가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다 들려서 은혜를 받는데 내가 안 들린다면 그건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직분은 거룩하고 경건한 대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최고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인데 겉보기에는 직분적으로는 근데 그 속은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속지요. 마귀는 아까 거짓말장이요 속이는 자입니다. 거룩한 자로 우리를 속이지요. 직분을 통해서. 세리 창기들은 겉으로는 더럽고 악한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은 예수님께 나와서 상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됐습니다. 반면에 종교인들은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 같고 겉으로는 대접에 겉은 깨끗한 것처럼 보였으나 속은 악한 마귀가 다스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죠.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똑같은 현상은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지금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가장 거룩한 성전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 두 권위가 충돌하고 있어요. 오늘날 말하면은 이런 일들은 세상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죠. 같은 말씀을 듣고도 교제가 안 되고 충돌합니다. 생각이 틀리고 의견이 틀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각도가 틀립니다. 예수님의 같은 말씀을 듣고도 세리와 창기가 듣는 각도가 틀리고 종교인들이 듣는 각도가 틀리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같은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악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왜냐면 영적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지.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좋은 종교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어요. 영적으로는 마귀에 속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교회 한 세례에 속했으면서도 교회 안에 권위 아래 두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같은 말씀을 듣고도 교회 권위에 두르지 못하는 것은 교회 밖에 다른 권위와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권위에 속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명분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속했지만 그들의 영적인 실제 권위는 하나님 밖 마귀의 권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에 속한다 그랬어요. 마귀에 속하는 것은 특별한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내가 마귀에게 속하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그가 남들 모르게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하고 속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속으로 죄를 지으면 겉으로는 장로, 집사, 목사, 선교사의 직분을 가져도 죄를 지으면 속으로는 내 영이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교회 안에 영적 권위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성전된 예수님의 권위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대적하죠. 못 들어오죠. 서로 충돌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지금 두 권위가 충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예수님과 세상의 종교적인 직분을 가진 직분자가 충돌해. 충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충돌할 이유가 없잖아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직분으로 보면 충돌하면 안 돼요. 대제사장과 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충돌해야 돼요? 직분으로는 충돌이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충돌하는 것은 직분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적 실체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세례에서 있는데 왜 충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은 예수님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배척하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빛으로 왔는데 왜 배척해요?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놨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속으로 죄를 짓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내가 죄를 짓는데 예수님이 믿어져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이 들립니까? 말씀이 대적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 들을 때마다 화를 냈잖아요. 분노를 냈잖아요. 죄를 짓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죠.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는 것.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의 성질은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지요. 깜깜한 방에 광 같은데 어둠은 감추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빛이 있으면 다 드러나죠. 과거에 내가 죄를 짓고 엉망진창으로 살던 사람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나면 어떻게? 그동안에 남이 내 죄를 알까봐 숨기고 피해 다니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반대로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잖아. 내가 과거에 이런 술을 마시고 이런 죄를 짓고 드러내잖아. 빛 가운데 빛으로 나온단 말이지. 근데 어둠이 아직도 빛에 나오지 못하는 어둠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그래. 왜?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해. 왜? 빛은 자기 감춘 것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왜 말씀을 들으면 분노하겠습니까? 말씀이 자기를 찌르거든. 말씀이 자기를 두고 하는 것 같거든. 말씀이 자기 죄를 막 지적하거든. 그게 말씀을 미워하죠. 감추려 하는데 말씀이 못 감추게 자꾸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같은 공동체에 못 나가게, 같은 교회에 있지만 같은 교회의 영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자기가 드러나, 자기 허점, 약점, 죄가 드러나니까.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는 늘 남의 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죄가 타치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도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날카롭고 남의 죄에 매여 있어요.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되, 진리에 속한 사람은 늘 빛으로 갑니다. 자기 있는 것을 빛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둠을 이렇게 치유해 주셨다. 근데 아직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감추려고 그러죠. 부끄럽고 괴로우니까. 그거를 남을 공격하는. 예수님에 의해서 그동안 아무도 감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드러냈다간 살아남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례요한이 오기 전까지는 모든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종으로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냥 털옷을 입고 나온 시커먼 사람이 나타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고, 저 촌 나사렛에서 온 어떤 이 목수의 아들이 와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이 자기 죄를 드러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그를 죽이려 하는 거죠. 왜? 마귀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빛과 어둠 간에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전투가 있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고. 늘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항상 우리 가운데 충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이면 가정 안에서 같은 가족이라도 혈과 육으로는 부모요, 형제요, 자식 관계지만서도 영은 틀리는 것이거든요. 에서와 야곱이 틀리듯이 같은 형제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가족 안에서도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죠.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은 교인 교인인데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인간적으로는 싸울 리가 없죠.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도록 책망하고 예언적인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 비운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보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책망, 회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참 괴롭습니다. 그렇죠? 축복, 사랑, 위로, 치유 이런 메시지는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면 그래도 산다. 이건 정말 굴욕적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 항복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가 있죠.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심판으로.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상징으로 목에 나무 멍에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와서 멍에는 굴욕, 포로가 된다는 상징이거든. 그래서 나무 멍에를 나고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죄로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합니다. 항복하면 산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그 백성들의 심정을 노리는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는 예레미야에게 와서 그 나무 멍에를 목에서 빼가지고 그냥 부러뜨려버렸어요. 어디 누가 어느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말을 전하느냐.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절대 우리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지 않습니다. 평화의 메시지를 내놨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내는데 하나니아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편이겠죠. 거짓 예언을 전한 겁니다. 하나니아는 1년 만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항상 종교는 종교로부터 받은 권위로 행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로 행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요즘 열왕기 큐티를 하고 있는데 열왕기 큐티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죠. 아합이 바알을 섬기는 이 아합에게 아합 왕국에는 어용 선지자가 400명이 있었어요. 그 우두머리가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아합이 길르앗 나무스로 전쟁하러 갈 때 하나님의 예언을 해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다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올라가서 전쟁하면 이깁니다. 이깁니다. 거짓 선지자의 영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죠. 마귀는 사람을 살인자입니다.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죽이려고 거짓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한 겁니다. 올라갑시오. 그러면 이길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축복, 위로, 격려의 메시지 예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는 잘 해보세요. 잘 올라가서 이기세요. 빈정거렸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했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바로 예언할 때 이 시드기야가 나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고 핍박하고 때리고 결국 아합이 동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거짓 권위는 항상 충돌해요. 자, 이걸 잘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됩니다. 권위가 충돌하는 곳에는 서로 부딪히는 곳에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곳에는 서로 갈등이 있는 곳에는 서로 나뉘는 곳에는 바로 이 두 권위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둘 중에 한편은 하나님께 속한 권위자고 한편은 어둠에 속한 권위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교회에서도 뭐 저에게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교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그럼 그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똑같이 보지는 않아요. 보는 눈이 다릅니다. 다른 것은 둘로 딱 나눠집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쪽으로 악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하나님 편에서 긍정적으로 기쁘게 감사하게 격려와 찬양하는 쪽으로 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어떤 반응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부도덕한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하다가 헤롯 왕과 충돌돼서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타락한 제사장 종교인들의 죄를 지적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권위의 충돌이에요. 두 권위의 충돌입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잘하고 잘못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뭐 잘못했습니까? 세례요한이 뭐 잘못했습니까? 교회사에서도 로마 가톨릭 교황이 교권죄로 부패하고 마리아를 예수님과 보다 더 높이 여기고 타락할 때 하나님은 수많은 그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수많은 개혁자들을 세워서 개혁하려고 할 때 로마 교황은 그들을 다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이상하게 보면 이상한 일이야. 왜? 영적 세계에서는 항상 있고 있어 왔고 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왜?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다.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 광명의 천사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봤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눈으로 그들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걸 봤죠. 아무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럼 마지막은 하나님은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이 필요하단 말이죠. 내 나름대로 교회생활 할 수 있어요. 권위에 못 들어오고 대적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자기 행한 대로 나중에 그대로 된다는 것도 아셔야죠. 어디에나 이렇게 그 시대의 기득권을 가진 의의 일꾼으로 가장된 종교적인 세력이 하나님이 세우신 세력을 비파하고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악한 자를 비파하고 대적하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들을 늘 섬기고 감당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지 그러나 늘 반대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핍박하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직분을 가진 사람은 내가 행하는 직분, 내가 하는 신앙이 내가 어디로부터 나온 무슨 권위로 하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제도로부터 받은 권위로 하는가? 교단으로부터 세워진 그 직분이 목사 직분이기 때문에 목사 일을 하는가? 교회에서 세워진 집사, 장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제도가 준 직분 때문에 내가 장로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는가? 아니면 그런 직분이 없어도 또 그 직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으로 하는가? 누가 보면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분을 받을 때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또 누가복음 4장에도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받아서 사역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 우리가 직분을 해야 되는 모델인 것이에요. 내가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집사고 장로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위를 부딪히고 대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니보다 못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하는 거는 성경에 보세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항하다가 평생 살다가 끝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죠. 종교인들이. 교회 안 떠납니다. 교회 안에 있지. 그 역할이 끝나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권위로 내가 주님을 섬기는지, 내가 종교적인 권위로 섬기는지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건물 안에 있기보다는 하나님께 속하는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권위의 시행입니다. 그 권위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는 말씀을 통해서 그 권위를 나타냅니다. 창세에 보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기름 부으심의 권위를 받았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겠어요? 인간적으로 나타나고 종교적으로,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리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개인은 볼펜을 펴서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내가 인간적인 내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말을 잘 못해도 논리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말씀만 전한다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권위자로 세워졌습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없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권위를 나타내야죠.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나의 자랑과 능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자기 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을 자꾸 드러내고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권위자가 하는 권위 행세 모습입니다. 그걸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하고, 그것이 종교적이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사람의 권위입니다.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자기 말을 안 하면 안 할수록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좋은 설교는 자기 말을 하나도 하지 않냐고 100% 하나님 말씀만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 하나님 말씀에 자기 말을 썼고 자기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사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다 인간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사람 말 듣기를 원하잖아요. 세상에 속하고 인간적인 사람은 사람 말 듣기를 원하거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권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할 때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가 마르는 권위가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종교인들은 그들이 가진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장로의 받은 직분의 권위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들은 그들이 만든 전통과 규례와 어떤 유전으로 그들이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권위를 행사하는 수단도 사람이 만든 제도가 그 권위를 나타내게 합니다. 그들은 아무 영적 권위도 없는데 내가 대제사장이니까 내 말 들어야 된다.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도 못하면서도 내가 서기관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사람의 권위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만들어진 전통이나 규례나 어떤 제도나 이런 것을 가지고 권위의 기준을 삼습니다. 말씀을 그보다 더 높게 두죠. 그래서 이것이 부딪힙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죠. 또 그렇게 사역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한 손 마른 자를 병자를 고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그럽니까? 말씀에 근거합니까? 아니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를 자기 나름대로 정해놨어요. 안식일은 요렇게 요렇게 정해야 되고 이거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누가? 자기들이 정해놨어요. 율법사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어겨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종교인들이 만든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충돌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때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것 때문에 또 시비를 걸었어요. 아니 남이 손 씻든 말든 가만두면 될 텐데 자기는 손 잘 씻으면 되지. 왜 걸립니까? 자기들이 만든 전통 규례를 만들었어요. 밥 먹기 전에는 손 씻어야 된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것 때문에 걸리는 겁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인해서 귀신 들렸다고 얘기해요. 왜? 그들이 만든 귀신에 대한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은 없다. 귀신은 쫓아내면 하는데 뭐 이런 규례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때마다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권위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종교인들이 하는 걸 보세요. 뭐 말씀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뭐 이렇게 다닙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한 5월에 된 교회 전통을 많이 알고 있어. 교회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교회 규례를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정한 거예요. 그거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고 전의 교회는 이렇게 하고 저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자기 규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말씀의 권위가 없어요. 이렇게 어둠에 속한 권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거슬리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둠의 권위에 속했는가를 스스로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자기는 모르지만. 갈라디아서 4장 29절 30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라도다 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항상 핍박하는 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종교인을 핍박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항상 인간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 육체를 따라난 자가 하나님을 따라난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교회 늘 판단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 보세요. 인간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이지. 100%.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30절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랬어요.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넣지 못하리라 하느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내쫓아야 돼.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 수가 없어요.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권위가 시행되는 유일한 영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로 있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저 악한 영 사단이 견딜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말씀 들을 때 몸을 뒤틀리고 하품하고 졸리고 반항하고 대적하고 괴로우니까 여기는 음부의 권세가 있을 곳이 못 되니까 그런 사람은 괴로운 것입니다. 지옥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과 빛이 강하게 역사하면은 어둠의 세력이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숨는단 말이죠. 우리 여름 수련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받습니다. 우리가 뭐 딴 거 합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뿐인데. 말씀 듣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죄가 끊어지고 뭐 많은 역사가 일어나죠. 강력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빛이 비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반대편에서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괴로운 것이죠. 수련회가 괴롭습니다. 2박 3일 동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2박 3일 하니까 다행이지 5박 6일 하면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녹초가지고 죽습니다. 2박 3일 하는 게 은혜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충돌되거든. 성령이 역사하는 것과 어둠은 서로 충돌돼요. 그래서 수련회가 끝나면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수련회가 끝나면 새롭게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수련회가 끝나면 더 굳게 일꾼으로 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력한 성령 앞에서는 다 자기 속한 소속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에서 2장 18,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냐. 마지막 때는 많은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 안에서도 늘 예수님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교회 대적하는 자가 마지막 때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이 일어나요.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결국은 자기 역할이 끝나면 나게 돼 있어요. 왜?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도 그 교회 권위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한 셀에서도 셀의 권위에 못 들어옵니다. 늘 밖으로 돌죠. 권위를 부딪힙니다. 충돌합니다. 결국은 자기 역할이 끝나면 떠나갑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을 자기가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듣느냐가 내가 속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순종하는 말씀에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요한일서 7장에 보면은 빛에 속한 사람 빛끼리 서로 사귐이 있다. 교통이 된단 말이에요. 펠로시 교제가 돼요. 통하죠. 빛에 쉽게 말하면 은혜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끼리 깊이 통하죠. 은혜 없는 사람과 은혜 있는 사람은 서로 안 통하죠. 말이 안 통해요. 그 다음에 은혜 없는 사람과 은혜 없는 사람은 더 잘 통해요. 밤새도록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 통해요. 같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빛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을 찾아 자기 소속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 영적 빛의 공동체 안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빛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교제가 되는 것이 공동체에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교제가 안 되면 대제사장처럼 몸은 남아있는데 영은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안 통하잖아요. 안 통하는 특징이 늘 다른 말을 한단 말이에요. 비판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 교회 안에 이 빛의 말씀을 들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배가 괴롭죠. 괴롭습니다. 고통인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지만 얼마나 괴로웠으면 널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죽이려고 할 만큼 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빛에 속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날 때부터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 믿으시죠?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 어둠의 자식이에요. 우리는 다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왜? 죄를 지으면 마귀에 속하니까. 우리도 다 저도 그러고 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교회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예수를 믿으면은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있는 목적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요. 아직은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에 머물러 있게 한 것은 이제 예수를 믿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길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때가 무한정 있지는 않아요. 왜? 사단이 꼬여내서 교회 밖으로 데려나가기 때문에 교회 밖으로 데려나가기 전에 아직 머물러 있을 동안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겸손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말씀에 굴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십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의로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엉망가지 죄를 가진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었더니 어둠의 생활을 끊고 빛의 자녀가 된 우리 다 간증입니다. 아직도 그러나 어둠에 있는 사람들, 이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어둠의 일을 거치고 빛 가운데로 나올 때입니다. 어둠을 떠나야 됩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공동체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끊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후원 세력이에요. 에베소 5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전의 어둠의 세력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요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죄사함을 준 과거의 죄는 묻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인 되어서 교회에 온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창기와 세리들도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 말씀 이후에는 다시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에 속하여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